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화요일 SBS 낮종합 뉴스입니다. 빅5 대형병원으로 꼽히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일부 대학병원들이 오늘 외래와 수술을 멈추고 휴진합니다. 첫 집단 휴진이 시작된 겁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메모리 감산 효과에 힘입어서 5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놓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상 시간 주인이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빅5 대형병원으로 꼽히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또 일부 대학병원들이 오늘 외래와 수술을 멈추고 휴진합니다. 모든 교수가 휴진에 참여하진 않아서 큰 혼란은 없겠지만 첫 집단 휴진은 정기 휴진의 시작이라서 주목됩니다. 남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빅5 병원 중 두 곳인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과 고려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등이 오늘 하루 휴진 중입니다. 일반 환자 외래, 수술을 멈추고 응급, 중증 환자와 입원 환자 진료에 집중합니다. 한 대학병원에선 휴진 참여율이 30%에 육박해 오늘 예약된 외래 진료를 이미 다른 날로 옮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병원에선 교수 자율 참여라 파악이 어렵지만 평소와 큰 차이 없이 진료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은 다음 달 3일 휴진하고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진료, 수술이 없는 날 하루 쉴 예정입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 선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광대 의대 교수들은 학장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의사의 상징인 흰 가운을 벗었고 충북대병원의 한 교수는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달 11일 병원을 떠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교수들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의관, 공보의 추가 투입을 검토 중이라며 교수들을 향해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점 재검토를 대화 조건으로 걸고 있는 의사단체를 향해 1대1 대화 의지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메모리 업황 회복에 힘입어서 5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정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조 6,060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1.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매출은 71조 9,156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12.8% 늘었습니다. 분기 매출이 70조 원대를 회복한 건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입니다. 순이익은 6조 7,547억 원으로 328.98%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이 영업이익 1조 9,100억 원을 내며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메모리 업황 회복으로 D램과 NAND의 가격이 상승해 수익성이 개선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DDR5, 서버 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에 대응해 질적 성장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출 개선이 지연된 파운드리는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라인 가동률이 개선되고 있다며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바이스 경험 부문은 갤럭시 S24 판매 호조에 힘입어 영업이익 4조 700억 원을 냈습니다. 1분기 시설 투자액은 11조 3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9조 7천억 원이 반도체 부문에 투입됐습니다. 1분기 연구개발 투자액은 7조 8,200억 원으로 분기 최대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AI 수요 대응을 위해 이달 HBM3E 8단 양산을 시작했으며 업계 최초로 개발한 12단도 2분기 안에 양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양자회담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자기 변명만 했다며 속위에 경일기 같았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여야가 협치로 나갈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양자회담 이튿날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회담에 배석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총선 민심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모레, 즉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여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은 여야가 협치로 나아갈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등 현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회담 결과를 비판하는 건 아쉽다면서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여는 건 동의하지만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 처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최상병 특검법 등 처리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협상을 이어갈 계획인데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를 놓고 합의에 다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공수처에 제소한 데 어제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또 다른 주요 피의자인 김계환 대병대 사령관에게도 이번 주 후반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정현 기자입니다.
재소환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어젯밤 늦게 공수처를 빠져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소환된 지 사흘 만에 이루어진 재조사였습니다. 유 관리관은 사건과 관련해 크게 세 가지 주요 국면에 모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게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외압 의혹과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회수하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 또 회수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과정에서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1차 조사에서는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걸로 전해졌는데 2차 조사에선 누구의 지시로 사건을 회수한 건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는 빠지고 대대장 2명에게만 혐의를 적용한 경위가 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혐의자 축소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는 이번 주 후반에 사건 최종 결과를 내놨던 박경훈 국방부 전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이번 주 후반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SBS 하정윤입니다.
반도체 설계 전문업체 파두의 일명 뻥튀기 상장 의혹을 수사 중인 금융당국과 검찰이 SK하이닉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과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오전부터 SK하이닉스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파두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로 그간 이 파두의 기업 공개 과정에 대해서 수사를 벌여온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파두의 내부자료와 SK하이닉스의 내부자료를 대조하기 위해서 영장을 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지난달 4일 김 전 장관에게 구금 비용 보상으로 총 5,964만여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형사 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산 탄도미사일 잔해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엔에 소속된 대북감시 전문가들이 확인한 결과 북한의 화성 11형 계열 미사일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반대로 활동이 곧 끝나게 됩니다. 뉴욕에서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보리사나 대북감시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산 탄도미사일의 잔해를 확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전문가 3명은 이번 달 초 우크라이나에서 현장 조사를 한 뒤에 최근 안보리에 32장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에서 지난 1월 2일 하르키우시에서 수거된 미사일 잔해가 북한산 화성 11형 계열 미사일에서 나온 것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누가 어디에서 이 미사일을 발사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 영토에서 발사됐다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보가 맞다면 북한산 무기 거래를 금지한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의 미사일은 하르키우시 중심부 주택가에 떨어졌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먼저 북한산 미사일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를 진행한 유엔 안보리사나 전문가단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전문가단은 지난 15년 동안 북한과 그 우방국이 유엔 제재를 어긴 혐의가 있는 사례들을 조사해서 1년에 두 번 보고서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써서 임기 연장안을 부결시켜서 더 이상 활동이 어렵게 됐고 이번 조사 보고서가 사실상 마지막 결과물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미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면서 일부 캠퍼스에 다시 경찰들이 투입됐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전역에서 체포된 시위 참가자만 1,000명에 달합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한 차례 강제 해산이 시도됐던 미국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에 현지 시간 월요일 다시 무장경찰이 들어갔습니다. 반전 시위대와 대치하다가 시위 물품을 철거하고 일부 참가자들을 끌어내 체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주에도 경찰 강제 해산 과정에서 3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반전 시위 상징이 된 컬럼비아대에선 해산하라는 당국의 요구 시한이 지났지만 시위가 계속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전역에서 체포된 시위 참가자는 1,000명에 달한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반전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곱 번째로 중동을 방문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관계 정상화 카드 등으로 휴전을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받아든 제안은 이스라엘 입장에선 대단히 관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민간인 보호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다며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프랑스에서도 휴전을 촉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반전 시위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프랑스의 유명 정치대학 시앙스포에 이어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도 현지 시간 29일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대학 측은 총장의 지시에 따라 오후에 학교 건물을 폐쇄하고 일부 예정된 시험도 취소했습니다. 경찰은 학교 캠퍼스 안으로 진입해 텐트 농성을 벌이던 학생들을 건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끌려나온 학생들은 거리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26일엔 시앙스포 파리 캠퍼스에서 팔레스타인 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학교 건물 점거 농성을 벌였고 건물 밖에서도 수백 명이 동조 시위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친이스라엘 시위대까지 몰려들면서 한때 혼란이 가중되기도 했지만 경찰이 개입하고 학생과 학교 측이 타협에 이르면서 당시 시위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네, 지난해 4월 두 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해온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신 시장에게 정자교 붕괴의 원인이 될 정도의 의무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경찰은 사고 당시 교량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분당구청 소속 공무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고 이 중 혐의가 중한 A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전 산업 생산지수가 112.6으로 전달보다 2.1%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의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넉 달째 이어졌던 증가세가 5개월 만에 꺾였습니다. 감소폭은 2020년 2월 마이너스 3.2% 이후 가장 컸습니다. 부분별로는 관공업이 3.2% 감소했고 제조업 생산은 3.5%, 서비스업 생산은 0.8% 각각 줄었습니다. 설비 투자는 전달보다 6.6%가 감소했습니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음식용품과 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전달보다 1.68% 증가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보험 사기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날씨를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조금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로 어제보다 낮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더운 날씨인데요. 어제 비가 내리며 서늘했던 대구도 오늘은 낮 기온 다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일부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5mm 안팎으로 양은 많지 않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전남 동부와 영남 내륙에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먼지 없이 공기가 쾌적한데요. 하늘에 구름이 많아서 조금 흐린 듯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도 24도, 광주와 전주 2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호남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 날씨는 다시 점점 더워집니다. 어린이날인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6.94포인트 오른 2704.3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4,584억 원가량을 매도하고 있는 반면 기관은 1,759억 원, 외국인은 2,777억 원가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28포인트 오른 87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도, 습도는 50%입니다. SBS 낮 종합뉴스 진행의 박광범이었습니다.